패밀리 클리닉 진미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의 대표이사이신 이혜왕 선교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요즘 이제 방학이 되면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 자녀들이 계속 그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 컴퓨터에만 빠져 있다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예, 네. 아직 많아요.
네. 오늘 제가 그런 부모님들 중에 한 분 편지를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17살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들은 6개월 전에 생일 선물로 노트북 컴퓨터를 사준 이후로부터 더욱 인터넷 게임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자주 빠지고 친구들도 멀리합니다. 내년이면 자기도 18세가 되니 이제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말하면서 게임 시간이 너무 길어지며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식사도 제때 하지를 않습니다. 잔소리를 하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다음날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어서 인터넷 DSL을 끊어버리겠다고 하고 학교에 안 가면 컴퓨터를 안 준다고 별별 말을 다 해봐도 아이는 절제가 되지 않고 학교는 더 이상 다니지 않고 대학도 안 가겠다고 합니다. 아이의 신앙심이 좋았었는데 게임에 빠진 이후로는 교회 모임도 안 가고 주일 예배도 자주 빠집니다. 제가 볼 때 아이는 게임을 안 할 때에도 머릿속에는 게임밖에 없는지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산만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엄마가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네, 이런 사연입니다.
예, 예. 가죠. 네. 이 어머님께서는 용기 있게 패밀리 클리닉 담당자님께 그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하죠. 상담하게 해서 주로 내 문제를 외부에 처음 이야기할 때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말로 이 사연을 주신 어머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위에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과 같이 자녀의 게임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가정들이 의외의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요즘 한인 가정에서 취학 이전 아동, 예를 들면 만 3세, 5세의 그 학생들의 52%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 초고등학생 30%가 중독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인 교복 자녀들은 미국 학생들보다 3배나 더 게임에 문제가 있는 그 심각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 어머님의 사연에 관한 그 패밀리 클리닉 방송 내용은 10대 자녀를 둔 모든 한인 가정들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런 그 중독 문제를 가진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데요. 예, 특별히 좀 그 한인 학생들이 예, 이곳에 있는 미주류의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게임 중독 문제에 있어서 더 심각하다 이렇게 그 보시는지요?
예,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한인 부모님들은 타민족보다 교육 열의가 그 대단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심지어는 그 유치원생 때부터 좋은 컴퓨터를 사주고 초고속 DS를 설치해 주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사연을 주신 어머님도 6개월 전에 자녀의 그 생일 선물로 노트북을 사주고 나서부터 더욱 게임에 빠졌다고 주셨죠. 또 미국 가정과 한인 가정의 그 차이점은 자녀에게 게임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이 타프라브를 실천하지 못하시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한인 가정들은 체면을 그 중요시하셔 내 가족의 문제를 외부에 숨기는 반응을 보이시고 가족들의 힘으로만 최선을 다하시다가 부모의 힘으로 바로 잡을 수 없을 때에 가서야 회복을 겨우 알아보시게 되죠. 문제는 이렇게 가족의 지혜로만 자녀의 문제를 대처하시는 동안에 부모님들은 본의 아니게 영어로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네이블링이라고 그러는데요. 물질적 및 정신적 도움을 더 제공해 주셔갖고 제때 회복에 외부의 그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사연을 주신 어머님은 용기 있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연을 주신 이 부모님의 편지를 좀 보면요. 지금 이 아이가 게임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대학도 안 가고 학교는 계속 빠지고 또 교회도 안 다니고 가만 보면은 뭐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활동도 안 하려고 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게임을 안 할 때도 공부에 집중을 못 한대요. 그리고 산만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이 어떤 그런 좀 중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나요?
주로 그 알코올이나 도박은 3, 4년 동안 거쳐서 그 중독이 돼요. 근데 인터넷 중독은 1년 이내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동시에 몰입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인터넷에서 컴퓨터이기 때문에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빨리 중독이 되기 때문에 게임 중독자의 충동 통제 장애를 그 치료해 줘야만 그 하게 되죠.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은 단순히 기계에 불과한 것 같지만은 이것을 오래 하다 보면 타임, 시간, 그 다음에 학업, 생각하는 삶, 그 다음에 건강과 평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릴레이션십, 관계성이 여러 삶의 분야에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인터넷 회사에서 만약에 가입한 척으로다가 1,000시간을 무료로 준다 그러면 자기 그 실생활에서 1,000시간이 다른 분야에서 그것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 게임을 한 학생이 학교에 가면 졸게 되잖아요. 또 직장인들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학교에 더 이상 다니지 않고 대학도 안 간다고 아까 그 사연을 주는 그 자녀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또 학생들이 그 중독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불안, 공상, 또 손상된 그 판단력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것이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아들이 그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다음날에 또 학교를 가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게임은 건강을 악화시키는 데는 좀 덜 하지만은 컴퓨터를 장시간 하면은 이 손목이 그 마우스를 많이 만져갖고 수근골 그 신드롬이라고 해서 여기 손목이 많이 다쳐요.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 현두통, 목, 허리 통증, 뭐 소화불량, 수면장애 이런 것을 호소하게 되고요. 또 관계성에서는 그래요. 평상시에 이 관계성에 취약한 사람이 주로 인터넷을 많이 해요. 컴퓨터를. 그래서 이들은 실제 삶을 사귀었던 그 사람들보다는 게임방이나 채팅방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faceless friend, 얼굴이 없는 친구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있는 친구나 다른 사람하고 또 관계성이 더 멀어지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성에도 문제가 시작돼서 사연을 준 어머님도 아들이 친구를 멀리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인터넷에 너무 아이가 몰입하는 것 같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부모님께서 어떻게 좀 자녀들을 가이드 하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연을 주신 그 어머님께서는 우선 자녀로 하여금 게임 시간을 다 그만 못하게 하지 마시고 점차로 줄여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규칙적인 그 운동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3일 동안 한 30분 정도 그런 걸 시키시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물론 중독자가 되면 신앙을 멀리해요. 하지만 각자의 그 소속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더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비라이프, 취미생활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게임을 못하게 할 때는 게임만큼 재미가 있는 다른 대치 취미생활을 찾아주시면서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그냥 못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그래도 자녀가 이걸로 안 되면은 가능한 일주일에 주위에 게임 중독 12단계 회복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참여시키시는 것이 좋고 기간은 이런 네 가지 회복 방법을 한 1년 내지 2년간 병행하시면 정상적인 그 생활로 다시 복귀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컴퓨터 게임을 인터넷 게임을 그냥 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그 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왜 그렇습니까?
컴퓨터를 인터넷을 할 때 굉장히 그 하이가 되는 그런 어떤 예. 그게 있어요. 근데 예. 갑자기 그걸 못하게 되면 하이가 못하게 되면 withdrawal symptom, 금단 증상을 겪게 돼서 자녀가 무슨 수를 해도 어디 피싱에 방해나 친구네 집에 가서 다시 해요.
네.
예, 그러니까 게임보다는 못하지만 그것만큼 재미있는 것을 한두 가지 취미 생활을 시켜주시면서 그걸 대신 허락을 해야지 그걸 끊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그 부모님이 그렇게 시간을 하지 말라고 많이 게임을 못하도록 해도 아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부분 중독증 회복에는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돼요. 하나는 이제 마약이나 이제 도박 같은 것은 완전 중단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게임 같은 것은 이제 적당한 사용이거든요. 음식 중독도. 그래서 적당한 사용에다가 도와주시는 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목적이 확실한 인터넷 사용을 주지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차를 타고 올라올 때 운전 키를 꽂으면 얼 가기 위해서 지금 운전을 하는 것 같이 인터넷을 할 때는 그런 목적 것이. 두 번째는 시간을 균형 잡히게 그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로운 그 사이트는 자진 탈취하라든가 또는 그 접속 차단 장치를 그 설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재발을 될 수 있는 그 위기 관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게임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든지, 집에 오면 숙제부터 하고 게임을 하게 한다든지, 또 이메일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열어보게 한다든지, 예, 그런 정도로 하고, 다섯째는 그 실제 관계성 증진도,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상적인 그 인터넷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실제적인 친구들하고 어울리라는 거죠. 더요. 방과 활동이라는 무슨 체육 활동을 통해서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전한 그 온라인 환경 조성을 해주시는 데 치중하시고, 그리고 무조건 그 게임을 못하게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막 망치르다가 그 스크린을 막 부셔버리는 분도 있거든요, 모니터를. 근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반항이 있으니까 게임 대신에 재미있어야 할 그 다른 그 흥미거리를 찾아주면서 시간을 차츰차츰 좀 줄이시는 그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게임을 하면은 이것이 게임 중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좀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그 인터넷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기 학업이나 혹은 직장인들이 자기 사무실 근무 이외에 일주일에 38시간 이상을 하면 중독으로 보죠.
38시간이요?
이상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하루에 뭐 서너 시간씩 한다 그러면 금방 서른 몇 시간이 넘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뭐 10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자기 업무 외에 38시간 일주일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죠.
그러면 이런 그 이미 그 게임에 중독에 빠져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는 정말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뭐 컴퓨터를 안 가진 학생들이 거의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부모님들께서 미리 조기에 그런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예, 좀 그런 예방 차원에서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인터넷 중독 예방 요령 10개명을 그 대신 말씀드려 보겠어요. 첫 번째, 조기에 중독 징후를 발견하는데 그 초점을 두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컴퓨터를 밤새도록 하시면서 자녀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얘기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이 알코올이나 뭐 도박에 중독해서 헤매시면서 자녀 보고 게임 중독 그만두라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문제점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컴퓨터를 켜고 끄는 시간을 정해 줘야 돼요. 통행금지 시간 뭐냐, 뭐 10시 넘어서는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필요한 게임 CD를 파기해버리고, 또 컴퓨터 안에 그 저장된 게임 파일들을 삭제하게 하시고, 다섯 번째는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그 인도하시고, 여섯 번째는 컴퓨터를 공개된 장소로 옮기세요. 예를 들면 거실이나 혹은 식탁 근처로 옮기시면은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이 아니니까 자녀들이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모니터 앞에서 음식은 못 먹게 하세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도 컴퓨터를 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여덟 번째는 아이 스스로 중독 상태임을 알도록 인지를 시켜야죠. 그래서 인터넷 그 사용 그 시간을 한 1주나 2주 동안 자기가 한 것을 스스로 기록하도록 한번 그 안내를 하면은 자기가 적어보면 알죠. 지금 자기는 조금 하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적어보면 일주일에 얼마큼 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게임 회복 안내에 대해 부모 간의 의견 일치를 해야 돼요. 아버님은 그냥 괜찮다고 내버려 두라고 그러고, 어머님은 뭐 하라고 그러면 이게 싸우게 되면 그 아이가 자꾸만 그걸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이 통일하시고, 열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녀의 그 중독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셔야죠. 제가 상담하는 게 한 여학생은 담임선생님부터 아주 그 커다란 그 얘기 잘못한 게 있어갖고 담임선생님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집에 가면 어머님이 항상 자기를 때렸어요. 매를 맞으려고 이렇게 각오하고 집에 가는데 어머님 그날은 때리지 않으시고 끼어 안으시면서 운음을 흘리시면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요. 그것이 어머니가 몇백 대 때린 것보다 낫다고 자기가 쇼크를 받아서 그다음부터 그 여학생이 아주 좋아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을 대수롭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TV처럼 그 컴퓨터 한 대만 거실이나 식당 근처에 놓아두시고 가족들이 공동으로 함께 그 사용하시고 가족 간의 그 컴퓨터 사용 시간표를 각자 뭐 부모님은 언제 이렇게 짜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 인터넷 게임에 빠진 학생에 대한 이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모든 중독이라는 게 단시간 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 가족 간 함께 네. 공동으로 이 문제를 같이 이렇게 그 서포트를 해주고 해야지만 그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혜왕 선교사님께서는 이런 그 지금 커뮤니티에서 이 게임 중독의 위험성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중독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학부모 세미나를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 여름방학을 맞아서 인터넷 중독 문제와 청소년들, 그 다음에 부모 문제와 자녀들의 중독, 자녀들의 게임 중독 위험과 실상, 게임 중독 예방과 치유 대책, 게임 중독과 도박 중독의 관련성, 이런 주제로다가 지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그 이번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미나를 참석한 자 모두가 그 이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약 1시간 동안 게임 부모 교실을 개최하려고 그래. 그럼 그 자리에서 각자 분들이 자녀를 그 컨트롤하다가 실패하신 그런 거 경험담 서로가 쉬어야 해서 무언가를 많이 얻어 가시도록 하고 작년에도 사실 여름방학 때 저희들이 세미나가 아니고 게임 부모 교실을 해서 그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하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면은 저희 자료가 이제 한 60페이지 이상 되는 전문 자료를 갖다가 무료로 드려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수시로 게임 예방에 그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작년 여름에도 이런 세미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그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의외로 이거 신문이나 언론에서 공개된 거 이상으로 더 심각했어요.
그래요.
네. 네. 예를 들면은 자녀들이 그 생일날 그 파티 해준다 그러면 전부 다 친구들이 랩탑을 갖고 와서 게임을만 하더래요.
그래요?
네.
네.
그러고 뭐 아주 그 피해가요. 뭐 학교는 그만두는 둘 젖혀놓고 밥을 안 먹고 부모한테 한 거 하고 뭐 아주 대단하죠. 많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그런 분들, 동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은 사실상 서로들 그 창피한이라고 생각하고 쉬쉬해서 그렇지, 이 인터넷 게임 중독의 문제가 그 한인 청소년들 간에 아주 위험한 수위군요.
네. 그리고 이것이 더 큰 문제는요. 예. 이 자녀들이 5년, 10년 후에는 직장을 갖거나 돈을 만지게 되면 도박 중독자가 돼버리죠.
예.
게임이 아니고요.
그래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아직 부모님 품에 있을 때 청소년들을 바로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그 큰 문제가 되고 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죠. 중독증이라는 건 한번 고혈압은요, 한번 걸리면요, 평생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10대의 중독증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까지 살 수 있는 세대가 많은데 90년 동안 중독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게임 중독, 이 중독증에 걸린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좀 어떤 사람들이 좀 이런 그 중독증에 걸리기 쉬운 그런 어떤 성향이 있다든지 또 그런 환경적인 거라든지 그런 걸 좀 공통점 같은 걸 보세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내성적인 사람들이요.
네.
예, 자기 마음을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관계성이 부족한 사람. 또 네. 가정에서는 세 가지 가정 형태가 있어요. 엄한 가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이 기대가 너무 많은 가정.
네.
세 번째는 편모 가정. 예, 편모 가정에서는 그 자녀들이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양부모로부터 다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또 이제 편모가 되신 분은 자녀가 좀 나쁜 일을 조금 해도 뭐 저거 얼마나 제가 좀 답답하면 그렇게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완벽주의 같은 게 있어요. 그 이제 편모 가정에 있는 자녀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거를 마치 내가 열심히 부모님 말만 잘 듣고 하면은 부모님 다시 결합할 수 있는 것 같이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부모님도 어떤 성격 차이 때문에 합치질 않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완벽주의 가진 사람들이 대개 일반 사람은 그냥 그 정도면 좋은데 더 많이 해서 더 기분을 하야하고 싶은 것을 자꾸 쫓다가 보니까 중독이 빠지는 거죠. 기대가 높은 가정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그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찾아오셨는데, 뭐 교수 집에서 그 과외를 구했고 했는데, 가보니까 한 10명이 있는데 자기는 그룹에 못 쫓아가는 거예요. 실력이요.
예, 예.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사이다병에다가 그 소주를 따로 놓고 먹고 하던 것이 이제 습관이 돼서 30대가 돼도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예. 많은 가정은 자녀들이 지금 아버님이 주는 그 기대치가 내가 해낼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못하게 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절망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과 컴피티션이 돼서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 좌절해서 게임이나 이런 중독에 많이 빠지는 거죠.
보통 이렇게 자녀가 그런 중독 현상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좀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대부분?
대부분 숨기시죠.
네.
예, 그 중독은 내게 감정 변화, 그 다음에 생활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절망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대개 그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는 단계에서는 이제 아세요, 이제.
네.
근데 숨기신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어떤 데는 전화 오시면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느냐고 그러세요. 안 받는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정부에서 보조 받으면 우리 아이 이름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지만은 그런 사랑 갖고 치유는 안 되는 거죠. 병원 자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건 만성병이기 때문에 빨리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한국 가정의 체면 문화.
네.
예, 그 수치심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도 주위 사람들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주니까 주위의 일반인 가정들에서 이 중독증을 병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수치심을 덜 느끼고 빨리 나오죠.
예.
대부분 한국 부모님들은 몇 시간 하면 게임 중독이냐,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면 뭐, 어떻게 뭐 소변 검사를 해서 점검을 하냐, 그런 것만 하세요. 마약은 몇 달만 해도 중독이 된 걸로 보시고, 게임도 중독 증상이 있으면 벌써 학교를 싫어하고, 밤에 늦게 가고, 시간만 봐도 알잖아요, 태도가. 그러면 일단 중독이 됐다고 보시고, 회복 측으로도 빨리 안내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그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 애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러다 보면 중독은 진행성 질병이에요.
네.
그게 점점 더 악화가 돼요, 이것이.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빨리 초기에, 그래서 중독증에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바로 예방이에요.
네.
그 예방이라는 것은 이런 방송, 뭐 이렇게 세미나 이런 걸 많이 들으시는 게 큰 도움이 되죠.
지금 그 선교사님께서는 이런 그 12스텝,
네.
그런 그 회복 프로그램,
네.
그런 것을 또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는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참여하세요?
지금 마약에는 한 네 서너 가족 오고,
예.
그 다음에 도박에는 뭐 한 30명씩 와요.
그래요?
아직 자리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0년 하니까,
예.
이제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돼갖고,
네.
이제 어떻게 가면 된다 이런 걸 써놓고, 특히 요새 여성분들도 도박을 많이 하세요.
네.
예, 근데 여성분들은 사실 이렇게 남성들로 같이 합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오늘 좀 주제를 다르게 뭐라 합니다만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음란물이나 이런 것 이메일 그런 거 보고 많이 자유를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성 중독자가 따로 없어요.
네.
예, 너무 강박관념이 옵세션이 젊어 어려서부터 생성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문제냐면은 수준은 21 years old고 다음에는 18 years old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 브레인이 머치어 됐을 때 피우러난 거거든요.
네.
근데 뭐 10살 이런 애들이 그 음란물 보고 자유를 하고 그러면 벌써 그때는 성숙이 안 된 상태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평생 그런 쪽으로 고생을 하게 되죠.
예.
강박관념 형성이 되세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그 12스텝에 정기적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입니까?
예.
네. 그럼 예. 모여서 이제 그 본인들이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서로 이렇게 내어놓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희는 주로 그 스텝 미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12스텝을 자기 일상 데일리 라이프에서 프랙티스를 안 하면 재발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스텝 미팅이 그 별로 하기 어려워요. 딱딱해서. 예, 그렇지만은 그거를 여러 가지 사례 들어서 뭐 1단계만 해서 한 20, 30페이지씩 이제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 감정 것도 앵거, 뭐 쉐임, 뭐 이런 길티 이런 트리트먼트 것도 사례도 많이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각자의 자기 경험 쉐어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회복 모임에 나오면요, 이런 문제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으로 위안을 많이 받아요. 거기
예,
나오면.
예, 그러니까 그 포기하지 않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예. 또 프랙티컬한 인포메이션을 받아요. 다른
예.
데서는 어느 상담자님 만나면 그 부분만 아시지만은 여기는 여기저기 다 갔다 온 사람이 오니까 그런 거 안 되네. 우리가 이민 올 때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삶이 달라지듯이 중독증 회복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안내를 해서 하느냐. 그래서 제가 레코멘드하는 것은 최소한도 세컨 오피니언 구하듯이 두세 기관을 방문해서 가장 나한테 적합한 기관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네, 오늘 이혜왕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중독은 한번 중독되기 시작하면 정말 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지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무료 세미나라고 하세요. 네,
예, 예.
예, 이런 그 게임 중독 예방과 치유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미리 필요한 자료도 얻으시고 또 좋은 그런 조언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8월 8일 오후 1시에서 6시라고 합니다. 이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전화번호가 지역번호 909-595-1114, 909-595-1114번입니다. 이해왕 선교사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부를 끝내고 집에 가면서 둘이 이렇게 테이프를 들으면서 갔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정말 이게 구구절절 다 우리들의 얘기고 우리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정말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니까 정말 작사, 작곡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공감이 가는 이렇게 가사를 정말 이거는 정말 주님이 이렇게 개입해 주셨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에 많이 듣고 갑니다.
이걸 해봤던 사람이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 같고요. 고치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다 이제 다 담겨 있습니다.
예, 이거 가사처럼 싶고 하다가 이렇게 연결 받았는데 결심이 나왔어요. 이렇게 본처럼.
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계절이 굉장히 생각이 나요. 그때는 겨관이지만 영어로 하지만은 step by step wins the race라고 그랬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은 경주에 이긴다 오는데 그게 거부할수록 단번에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또 할 수 있으니까 한 걸음 곧 나아가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참석해서 계속 참석해서 회복 모임에 참석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희망 그 베레스다라는 그 구절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서 닿는데요. 저희에게 이런 회복 모임을 몰랐을 때는 가족으로서 너무나 힘들고 막 정말 절망적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회복 모임으로만 계속 나오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서 너무나 진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은 가보지 못했지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진 찍어서 저기 그 갖다 준 그 연못을 제가 지금 계속 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그 옛날에 그 성경 그 여기 신구약 그때 그 예수님 그때 살아계실 때 그때처럼 베데스다 연못이 이스라엘에 있다면은 저는 뭐 거기 가서 그냥 그 한번 거기 들어가서 나오면은 문둥병이고 이 노름병이고 이 그냥 칼로 그냥 모자르듯이 그냥 완전히 그냥 나올 수만 있다면은 지금도 그 베데스다 연못이 존재한다면은 저는 그게 제 희망이고 바람인데 또 그러니까 우리 모험이 베데스다인데 뭐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냥 계속 연못에 들어가다 나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대신하시게 이렇게 그 들어다 나와야 되는 그런 우리가 그런 굉장히 그 힘든 그 그런 고난의 길을 갖고 있는데 회복을 이제 광장 베스타를 모여가지고 이제 주님을 여러분도 다 이게 다 만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작 좀 알았으면은 이렇게 큰 병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모임 만나서 또 주님과 같이 갈 때 분명히 회복될 줄로 믿고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에 지난번에 왔을 때 목사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 그 사진을 보여주셨을 때 아 여기가 그냥 회복 모임이 아니라 여기가 정말 베데스다 연못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슬프고 괴롭고 정말 살고 싶지도 않고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정말 여기 오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일단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 금요일 날이 굉장히 기다려져요.
저는 오늘 처음 이 음악을 듣는 게 굉장히 은혜스럽고 꼭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이 찬송을 통해서 저도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예,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 없이